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경제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논의 창구인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말페스 차관은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며 미국은 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페스 차관은 중국이 시장 중심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국제 규칙과 시장 자유화에 좀 더 보조를 맞추려면 경제 관행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포괄적 경제 대화는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상호 통상과 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소통 창구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 7월 처음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당시 대화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보낸 의견서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이달 중순까지 연장된다고 스테판 데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평화회담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내부 논의를 위해 며칠 동안 시리아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헌법과 유엔 감독하에 의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중점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년 넘게 계속된 전쟁 이후 시리아가 어떤 모습이 될지 구상하는 12포인트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시리아 평화회담에는 유엔 중재 아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이집트가 지난달 28일 서로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문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카이로를 방문해 이집트군 고위 관계자들과 최종 합의문 작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합의가 공식화되면 러시아 전투기는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는 5년간 유지되며 양국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집트 내 리비아와의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42명이 남치고 주택들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늘 오전 6시 2분쯤 케르만주 헤자드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케르만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36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에도 이라크와의 국경 인근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530명이 숨지고 약 9,00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나가와 신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요직에 포함한 새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어제 발표에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의 퇴진을 가져온 쿠데타의 주역인 시무시소 모요 군 총사령관을 외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또 공군 사령관인 페렌스 시리를 토지 농업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축출된 무가베 전 대통령 시절 장관들도 상당수 다시 기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 대형 크리스마스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의 앞뜰에서 펼쳐진 이 대형 트리 점등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등 대통령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으로 점등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멜라니아 여사가 단추를 누르자 수천 개의 조명이 달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에 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는데요. 올해로 95회째를 맞은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이 비치 보이스 등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펼쳐지며 더욱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부유한 지역사회와 신의 축복이 가득한 미국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연말 연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어제 있었던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던 비치 보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erry Christmas Baby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baby she told me she don't wanna hold me and kiss my lips anymore. She's gonna leave me and she don't believe me that I'll be Pleas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세계 정당과의 대화가 오늘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게 처음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유한 동영상 때문에 영국 총리와 설전을 벌인 이야기, 그리고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2019년 4월 공식 퇴위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중국에서 큰 국제 정치 행사가 시작됐군요.
네.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120여 개 나라 200여 개 정당과 정치 조직의 대표급 인사 460여 명이 참석했다고 오늘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전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외국 정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대화하는 행사를 여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어느 나라에 어떤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나요?
예, 세계 정당 대화라고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당 대표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직위원회가 배포한 참가 내빈 명단에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관계자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정당 대표들이 현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참석해서 오늘 시진핑 주석과 개막식 현장에서 면담했습니다.
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개막식에서 연설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개막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면서 하지만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확장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구동존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음을 추구하는 뜻이라는 이 이념 아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13년 자신이 집권한 뒤에 이 구동존이 이념을 처음 제시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위해서 중국과 세계가 힘을 합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현지 취재진이 저희 VOA에 전한 데 따르면 행사 형식은 대화였지만 시진핑 주석의 일방적인 연설로 첫날 일정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또 회의장 내부에는 시 주석의 전기와 어록, 관련 사상서 등을 배치해놔서 일방적인 홍보 행사 같은 성격이 짙었는데요. 이 서방 민주주의보다 중국의 일당 체제가 낫다는 최근 시 주석의 강조점을 이 외국 정당들에 전파하는 데 이번 행사의 목적을 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외국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반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만 1대1로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비롯해서 주제가 대부분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밝힌 본래 행사 목적은 뭔가요?
예,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 건설, 이게 이번 행사의 구호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해외 정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지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의 시발점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적으로는 해외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그 개혁을 준비하고 있나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요 당무를 외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대중이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기 위해서 당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과거의 모든 것이 대나무 숲에 쌓여 있어서 속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주계장막이라고 불렸던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이렇게 당무 공개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 3개를 리트윗한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트윗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직접 메시지나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지만 남이 올린 글이나 동영상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옮겨다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영국 극우 정당인 영국 우선의 제이다 프린슨 부대표가 올린 동영상 3개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들의 내용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런가요?
예, 한 동영상에는 이 무슬림 이민자라고 묘사된 사람이 목발을 짚고 있는 한 네덜란드 소년을 때리는 모습이 실려 있고요. 다른 한 동영상에는 한 무슬림이 성모 마리아상을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무슬림 무리가 한 10대 소년을 지붕에서 밀고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나중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 네덜란드 소년을 공격한 가해자는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민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른 동영상도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성모 마리아상을 파괴하는 동영상은 지난 2013년 시리아의 한 이슬람 급진주의 성직자가 자행했던 것이고요. 무슬림 군중들이 나오는 동영상은 2013년 이집트에서 찍힌 건데 당시는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전복한 지 며칠 뒤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구단체의 영상을 미국의 대통령이 게재해서 이슬람교나 전체 무슬림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영국 우선 이 정당의 동영상을 리트윗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메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한 발언과 맥락이 같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 우선이 거짓을 퍼뜨리고 긴장을 촉발하는 증오연설로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국 총리실 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반박했는데요. 29일 트위터에 올린 메이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나 집중하라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 이 같은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예, 영국과 미국은 중요한 우방 아닙니까?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월에 백악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백악관을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과 비교해서 언론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메이 영국 총리는 미국의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을 국빈 방문할 것을 요청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난 7월에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합니다만 일단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네.
이번 동영상 파문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영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해왔다면서 메이 총리는 앞으로도 이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천황의 퇴임 일정이 결정됐군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는 2019년 4월 30일을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그리고 황실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날인 5월 1일 나루히토 황태자가 새로운 일본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퇴위와 즉위가 국민의 축복 속에서 무사하게 치러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일본 정부와 황실이 천황 퇴위와 즉위 날짜를 정하는 그 회의를 연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인 왕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천황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사후에 후계자가 황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지난해 8월 아키히토 천황이 나이가 많아서 일본의 상징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천황이 살아있을 때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 원천적인 의문에서부터 이 태위 의사를 존중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황위를 승계하도록 할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아키히토 천황의 이 생전 태위를 공식화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이 황위 승계 일정을 결정한 겁니다. 일본 천황이 생전에 물러나는 것은 지난 1817년 고카쿠 시대 이후 202년 만의 일입니다.
예, 자 200여 년 만에 생전에 퇴위하게 되는 아키히토 일본 천황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 1989년 아키히토 아버지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한 뒤에 즉위해서 아키히토 천황은 연호 헤이세이 시대를 열었습니다. 1933년 12월에 태어나서 11살 때 일본의 패전을 지켜봤는데요. 이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부흥기에 접어들 무렵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25살 때인 1959년 미치코 황후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고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등 이 같은 상황을 기반으로 강한 평화주의 신념을 실천해왔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 2차 대전 당시 만들었던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천황은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키히토 천황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인 올해 8월 15일 종전기념일 기념식에서도 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지난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재위 중에 사이판과 오키나와 같은 태평양 전쟁 무대를 자주 방문했었는데요. 이 2차 대전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도 언젠가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 한국 내에 아직 남아있는 반일 감정 등으로 아직까지 방한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천황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새로운 천황이 될 나루히토 황태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7살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유학했는데요. 아직까지 대외 관계에 대한 소신이나 신념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이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비참한 체험이나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백악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마이크 폼페어 현 중앙정보국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처리가 상원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가져올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이 틸러슨 장관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관련 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어 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 또는 이 사임설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틸러슨 장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각종 대외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이 북한 정책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계속 도발하지만 아직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틸러슨 장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란 핵합이라든지 이 아랍 동맹국들 사이 분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론, 그러니까 이 멍청이로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 보도가 나가고 틸러슨 장관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틸러슨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정각으로 언론에서는 이 틸러슨 장관의 사퇴는 시간 문제다,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이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 교체 계획이 나왔다는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the president loses confidence in someone, they will no longer serve in the capacity that they're in. The president was here today.
대통령 신뢰가 없는 강요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론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현안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부 쪽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I don't work at the White House,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Chief of Staff Kelly called our department this morning.
켈리 비서실장이 아침에 전화를 해서 언론 보도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 이 국무부 장관 교체 계획을 일부러 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이 해고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교체 계획을 일부러 흘려서 이 틸러슨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이 보도가 나왔는데 폼페오 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고요.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이 1일 정보 보고를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에 올라가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강경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CIA 국장 후임자도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이 아칸소주가 지역구죠. 공화당의 톰 커튼 상원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커튼 의원이 CIA 국장 제의가 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커튼 의원은 상원 안에서 이 중요한 이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런 가운데 영국 로이터 통신이요 또 눈길을 끄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는 보도입니다. 이 쿠시너 고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 과연 통과될지 여부였는데요. 어제 이 세제 개편안 통과에 큰 암초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이 조세 합동위원회가 JCT라고 하는데요. 이 발표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상원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 그러니까 나라 빚이 1조 달러가 추가될 거라는 겁니다.
네. 왜 이 항목이 그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공화당 상원 안에서 이 세제 개편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밥 코커 상원 의원이 대표적인 이런 이 적자 매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커 의원은 재정 적자가 늘면 세제 개편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을 상원 표결할 때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반대표가 3표 이상 나오면 표결 처리가 물 건너갑니다. 현재 상원이 공화당 52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8석이죠. 이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려면 50표, 50표가 필요한데요.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모두 반대니까 공화당 안에서는 반대표가 단 두 표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JCT 보고서로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어제 낮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지도부가 이 세제 개편안 표결 처리를 낙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존 맥케인 의원이 이 세제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혀서 이 세제 개편안 표결 처리가 순풍을 타는 듯 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어제 밤에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하지만 이 재정적자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감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했는데요.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이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감세로 세금 수입이 1조 5천억 달러가 줄어들지만 세제 개편으로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이게 재정 적자를 메꿔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JCT 전망으로는 감세가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0.8% 정도 촉진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추가 세수가 약 5천억 달러에 불과해서 결국에는 1조 달러 적자가 더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과 공화당의 당초 전망과는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화당 상원 몇몇 의원이 이 JCT 전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JCT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조직이 실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계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상원 지도부로서는 좀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군요.
네, 이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조금 올리는 등 이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공화당 상원이 원래 계획대로 오늘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하버드대학교가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요?
네, 연방 법무부가 이 하버드대학교의 입학 사정 절차와 관련해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12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내지 않으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예, 하버드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차별했다는 겁니까?
네,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대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차별했다는 의혹인데요.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게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에 이 소수계 우조의 정책, Affirmative Action 반대 단체인 SFFA, 즉 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이 하버드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 SFFA가 어떤 단체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아시아계란 이유로 성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의 인종별 할당 쿼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은 이런 인종별 할당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버드에 들어가는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전체 비율 중에 20% 선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그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 뭐 직역하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흑백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민권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후에는 미국인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흑인이 아시아계 중남미계 같은 소수계를 여러 방면에서 우대해주는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정책이 이 대학 입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요,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소수계 학생들의 입학을 돕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뒤에는 이 소수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률이 늘어났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입장은 뭡니까?
대학 측에서는 지난 1964년에 제정된 Civil Rights Act, 그러니까 시민권, 민권법을 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버드 역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연방법무부는 하버드가 이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예, 법무부가 오늘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버드에 요구했는데 이 원하는 자료는 뭔가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 절차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법무부 인권국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른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How can a story never die? It is love we must hold on to. Never easy. But we try. Sometimes our happiness is captured. Somehow a time and place stand still. Love lives on inside our hearts and always will. Minutes turn to hours, days to years. All else has been forgotten, still our song lives on. Maybe some moments weren't so perfect, maybe some memories not so sweet, but we have to know some bad times, or our lives are incomplete. Then when the shadows overtake us, just when we feel all hope is gone, we'll hear our song and know once more a love lives on. How does our happiness endure through the darkest of our troubles? Love is beauty, love is pure. Love brings no mind to desolation. It flows like a river through the soul, protects, precedes, and perseveres, and makes us whole. Been forgotten, still our song lives on.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when our song lives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AT&T사의 타임 워너 인수를 막아달라고 최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의 타임 워너 인수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인용한 클레이튼법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런 반독점법을 통해서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독점법의 의미.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국어 사전은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합니다. 이건 어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바로 이런 행위를 독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등장한 독점의 폐해.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미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경제에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석유로 떼돈을 번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나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철도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등장.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미국 연방의회는 1890년 셔먼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어 1914년에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법이 등장합니다.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 FTC를 만들어 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은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규제 기관.
미국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기관은 FTC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연방 법무부 안에 반독점국이 있습니다. 반독점국은 회사나 개인을 독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또 법원에 소송을 내 독점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관련 분야에서 시장 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정부도 있습니다. 주정부도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도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위력.
미국 역사에서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반 스탠더드 오일사의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존 디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듭니다. 바로 전 세계에 만들어진 혐한법을 근거로 스탠더드 오일을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또 지난 1982년에는 당시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AT&T사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독점 혐의로 된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해당 혐의를 두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연방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 시도를 둘러싼 논란.
대형 통신업체인 AT&T사는 현재 거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 그리고 유선 방송망을 공급하고 있는 AT&T는 방송사와 영화사를 보유한 타임워너사를 인수해 종합통신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T&T사의 움직임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AT&T is buying Time Warner and thus CNN. A deal we will not approve in my administration because it's too much concentration of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AT&T와 타임 워너사의 합병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정치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타임 워너의 자회사로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방송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타임 워너 인수 노력의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건 연방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of proposing a solution that is beyond what the rule of law would require. And if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스티븐슨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권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연방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 시장 독점으로 방송 수신료가 오르는 등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연방법원이 이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입니다. 영국 왕위 계승 순위 5위인 해리 왕자가 미국 배우 메건 마클 씨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 지난 2016년부터 사귀었고 이번 달 초에 약혼했습니다. 두 연인은 결혼한 뒤 영국 런던에 있는 켄싱턴 궁에서 살 예정입니다. 영국 왕실 대변인은 여왕 부처가 두 사람의 결합에 기뻐했고 행복을 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현 여왕은 해리 왕자의 할머니입니다. 해리 왕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이의 둘째 아들로 지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해리 왕자의 세례명은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입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그가 12살 되던 지난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리 왕자는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왕족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미성년 시절 술을 먹고 대마초로 피운 일로 곤욕을 겪었고 2005년에는 한 파티에 나치 제복을 입고 등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아 인상을 보여준 해리 왕자지만 육군에서 10년을 복무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군이 주둔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차례 복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복무 기간에는 공격용 헬리콥터인 아파치 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25년 이래 전장에서 복무한 유일한 왕족으로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의 복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영향을 받아 자선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해리 왕자가 최근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치료가 필요한 군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해리 왕자는 상위 군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연례 행사인 인빅터스에서 약혼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에 들어갈 메건 마클 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보다 3살 많은 마클 씨는 아일랜드계의 아버지와 흑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클 씨는 흑인계 혼혈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마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해리 왕자의 결혼식을 공휴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 그리고 결혼 계획을 발표한 영국 해리 왕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그럼 이해하지? 아, 그렇구나. 응,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hear you. I hear ya. I hear you. I hear you.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 들려 이지만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과 비슷한 표현으로 그 사람이 하려는 말, 그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이에요. 가끔은 공감하지 않아도 예의상 네 말 듣고 있어 라고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let's think about this a little more.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I hear you. I'm so sorry you're going through this. 그 마음 알지? 너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Yeah, I hear you.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오늘은 I hear you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I can
see you over there staring at your drink watching that.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키스 얼반이 부른 Blue Angel Color. 우울함은 당신의 색깔이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hadn't felt the fire, had a little fun, hadn't had a smile in a little while, baby. Looks good on that neon buzzing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you, you don't need that guy. It's so black and white, he's stealing your thunder. Baby, blue ain't your color. Not trying to be another just pick you up kind of guy, trying to drink you up, trying to take you home, but I just
I don't understand how another man can take your son and turn it ice cold. Well, I've had enough to drink and it's making me think that I just might tell you if I were a painter I wouldn't change you, I'd just paint you bright, baby. Cause blue looks good on the sky, looks good on that neon buzzing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you, you don't need that guy. It's so black and white, he's stealing your thunder. Baby blue ain't su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우세가 점쳐지던 1943년 12월 1일 오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일주일에 거쳐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들 정상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과 청일 전쟁으로 빼앗은 만주, 대만, 그리고 팽호도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은 카이로 포스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약해.
이후 한국의 독립은 1945년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구리온은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헌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벤구리온은 탈 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1970년 은퇴를 선언했고, 그 후 3년이 지난 1973년 오늘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